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탁월한 칭찬을 해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주목해서 보는 말씀은 부러움을 가지고 보는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시험의 때 또 환란의 때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지만은 전체 지구상으로 볼 때 국부적인 것이었습니다. 전 지구상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이 환란은요 5대 양 6대 주 위에 다 임하게 될 그런 환란을 말합니다. 그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감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온 지구상에 임하게 될 그 대환란이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환란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환란을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 땅을 유린할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엄청난 그런 핍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만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 시험의 때는 곧 온 지구상에 임하게 될 그 환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는 제일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독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머지 6개 소아시아 교회에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 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언급하신 이유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 일곱 교회로, 이 일곱 교회의 특징으로 대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교회를 언급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고쳐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대로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회개해야 되는 그래야 더 나은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교정을 해나가야 그래야 더 성숙한 성도, 칭찬듣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예수님에게 칭찬만 들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닫힌 문과는 대조되는 개념이죠. 우리 앞에 문이 닫혀 있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 있으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씀은 네가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겠죠. 그러나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씀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그 의미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열린 문을 두었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해결점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게 된다면 내가 너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좀 더 잘할 걸 이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정거나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아마 다 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다 안다고 말씀을 하실 그때 내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이 말씀은요 나의 속마음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께 다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는데요. 그 행위를 보니까 네 앞에 내가 문을 열어두어도 괜찮겠다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행위를 주님께서 보셨습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능력을 다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나 우리 교회나 드림 교회나 다 똑같은 상황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능력 면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능력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들다라는 것 아마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능력을 발휘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요 곧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없던 능력도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사랑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제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사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했었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 입술로 직접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도, 이 모든 것들 속에는요, 이 헬라어 지시대명사입니다. 복수형인데요. 타우타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산물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그런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어볼 때는요, 네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의 환경들, 네가 늘 타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배, 그리고 너의 잔뼈가 굵은 이 갈릴리 호수, 너의 동료들, 너의 친척들, 그리고 너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이 제일 우선입니다. 여러분, 사명보다도 사랑이 더 우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모든 이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모든 사명들, 일들보다도 사실 제일 우선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첫사랑을 회복을 할 때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회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회복을 하라 그러셨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처음 행위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을 했었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이 처음 첫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행위를 했었는지 이것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하면은 시간이 좀 흘러가다 보면은 사람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례하게 대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섬겨가면 섬겨갈수록 편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너무나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예배를 감상하는 정도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처음 행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가지고 말도 조심조심합니다.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결혼할 대상자가 있어서 제가 교육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서로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말을 서로 합의를 봤다고 그럽니다. 합의를 봤는데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존댓말을 쓰다가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서로 반말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그럽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것인데요, 그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서로 지금은 반말을 하면서 오빠 오빠 이렇게 하면서 반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다시 교정해 주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끝까지 지속이 되어지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부부가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할 때 방귀를 낄 때 마음 두고 푹 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조금 알게 되어지면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잘 알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방귀를 낄 때 어떻게 낍니까? 그냥 대놓고 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한 여기 신혼부부가 있는데요, 처음에 조심조심하던 그 모습들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례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처음 그 첫사랑은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도 가지게 되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늘 읽어나가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자주 펼치는지 이것을 보면 됩니다. 제가 군대 시절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저는 그때 애인이 없었습니다. 애인이 없었는데요. 함께 다녔던 그 교회 여자 청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 청년이 저를 사랑해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청년부에서 군에 간 형제들 위로하고자 자매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라고 해서 저한테 온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애인 관계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요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제가 그 편지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애인도 아니고 사랑해서 보낸 편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 편지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제가 그 편지를요 비닐봉지에다가 곱게 넣어가지고 딱 펼쳐가지고 제 철모 속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땀이 흘러내려도 젖지 않도록 비닐에 넣어가지고 그리고는요 훈련을 하다가 힘들 때마다 앉아가지고 철모를 벗어서 거기에 있는 편지를 꺼내어서 읽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거기에 뭐 여자들 사진 넣고 막 했지만 저는 그 청년의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 편지를 늘 읽으면서 그 속에서 혹시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의 의미가 혹시 그런 비슷한 것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 편지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군생활 시절 내내 제 아내가 아니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아내를. 그 여자 청년의 그 편지를 넣어두고 늘 읽었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시면서 주신 편지가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펼쳐서 읽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고 있는 그 신부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찾으셔서 그를 끌어올리시고 그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이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러한 사랑을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처음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펼쳐서 읽으면서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감정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까지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한 번은 밤을 세워가면서 기도를 하며 통곡을 했었고 또 한 번은 밤을 세워가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눈물을 이 성경책 위에 뚝뚝 흘려가면서 그런 그 말씀을 읽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 주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쓰촨성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기사에 나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양팔 그리고 양 다리를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받쳐서 밑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살려두었던 그 사진을 보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는 그 어머니는 그대로 굳어서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 위에 이렇게 건물들이 무너져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만큼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대로 굳어서 죽은 것입니다. 대신에 그 밑에 아이는 살아나셨죠.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요, 참으로 놀란 능력을,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능력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면은 그러면 놀란 능력을 드러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작은 능력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엉망진창이 되어져서 교회에 나와서 다시금 회복해서 나간다. 이런 개념 속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완전히 다 힘을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다시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교회를 나서면서부터 진짜 예배가 또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도 주님 부르실 그때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사랑이 비결입니다.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사실 잘 못 씁니다. 조금 이렇게 악을 향하는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사탄의 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과격하게 이 표현을 그대로 쓰셨습니다. 그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 무리를 가리켰어요. 실상은 저들은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이렇게 우회적으로 좋게 좋게 말씀을 하시기보다는요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개념과 좀 다른데요,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점심 식사를 좀 같이 하시면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바리새인이 함께 점심 잡수시면 어떻겠습니까? 초청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요,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악하게 하는 도다 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초청했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담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손을 딱 붙들고 옷자락을 붙들면서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했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는요, 나쁜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면으로 쳐다보시면서 딱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면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수제자였는데요,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든지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모임을 가리켜서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무리다라고 단정을 딱 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행세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많이 괴롭습니까?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탄의 행세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주로 그 속에 우리가 다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잠을 자도 꿈속에도 그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태가요, 그 사람과 더불어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행세를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사탄의 무리다 말씀을 하셨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 악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저 사람은 좀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요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그건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내가 넘어뜨려야 되겠다, 저 사람 안 되게 해야 되겠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여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은 우리는요 주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단호하셨구나, 그 정면에 얼굴에 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도 이런 모습, 이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단호한 이러한 모습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은요, 이런 사탄적인 행동을 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참 놀란 사실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가, 왜 이 온 지구상에 임하게 될 그 환란을 내가 다 면하게 해주겠다. 왜 그 약속을 해주셨는가? 괜히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중간을 보시면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사탄의 무리의 특징이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었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 몇 명이 와서 교회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는 이 말씀은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행위를 보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탄의 무리, 사탄의 짓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했던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정도의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저들은 사탄의 무리라고, 그러니까 저들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주고 품어주었죠.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델비 교회 성도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유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견디겠습니까? 나를 찌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 의도를 알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견딘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 속에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눈물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이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탄의 무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모략, 중상, 거짓을, 사기를 다 치고 있을 그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들을 품어주는 행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그래도 용서합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눈물의 아픔에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그 원수를요,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 그 사탄의 무리를요, 빌라델비아 교회 선거 지나가다 만났는데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쳐다보면서 잘 지내셨냐고 그 말씀을 하는데 너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면서 그 한 말씀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너 인정한다. 내가 너 앞에 앞으로 열린 문을 두겠다. 너가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내가 이 세상에 임할 그 환난을 통해 내가 다 면하게 해주겠다. 주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랑을 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사랑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요, 괜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이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자꾸만 장밋빛 미래를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장밋빛 내 장래를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주 전 금요일 날 미국에서는 그 참으로 역대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걸 두고 오랫동안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국 국민들을 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위헌이다 합헌이다 모든 주에서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장 9명이 모여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5대 4로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 미국인들은 2014년도까지는 다 이 그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료보험 이 한 천여 페이지 이상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분량인데요. 이 법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사람들의 몸 속에 이종 기기를 삽입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종 기기가 뭐냐면은 바로 칩을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사람 몸속에 이런 칩을 넣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같이 데리고 있는 반려동물들에게 이 칩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삽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삽입을 하지 않으면은 1차 경고가 나가고 2차 20만 원 벌금, 3차 40만 원 벌금, 3차 그 다음에는 최고 100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반려동물들에는 의무적으로 내년에는 칩을 넣어야 됩니다. 동물에게 칩을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누가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것이 666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적어도 분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몸속에 넣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랑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우리가 행위적으로 하는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이 행위적인 사랑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감정까지도 이 마음의 뜨거움까지도 회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진짜 언제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내게 사탄 노릇을 할 때에 그 아픔을 줄 때 찌름이 있을 그때의 진짜 사랑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과연 사랑이 많이 있는지 사랑이 없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